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이후 해외로 도주했던 권도형 대표, 그제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지만 우리나라 검찰의 손에 넘겨질지 미국 검찰에게 넘겨질지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현지 법원은 일단 권 대표의 구금부터 30일 연장했습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가 수갑을 찬 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으로 향합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권 대표는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현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습니다. 또 권 대표 측이 현지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신병을 넘겨달라며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검찰도 권 대표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대표가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가운데 어디로 넘겨질지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권 대표는 우선적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신병이 넘겨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기 음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권도형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뉴욕 검찰의 공소장엔 권 대표가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1년 전 이미 시세 조종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정희훈 기자입니다.
연출하고 외국에서 마켓메이킹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지금 테라크 친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복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뭐 의도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지난해 6월 JTBC와 인터뷰한 내부 개발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점프 크립토라는 한 무역 투자 회사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의혹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도 사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자신이 만든 코인테라의 시세 조종을 위해 이 무역 투자 회사의 대표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공소장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세를 조종했는지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달 권 대표를 고발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해당 무역투자 회사가 테라를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복구했다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SEC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소 2개 이상의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6,200만 개 이상의 테라를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대량 매수에 힘입어 테라 가격은 1달러로 복귀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권 대표 등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세 조종을 숨긴 채 테라의 안정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여기에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앵커 프로토콜을 내세워 투자금을 1년 만에 수십 배로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개막 첫날을 맞아 오늘 진해에는 하루에만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뒤에 벚꽃이 많이 보이네요. 얼마나 폈습니까?
네, 제 뒤를 보시는 것처럼 이곳 진해에는 연분홍빛 꽃망울들이 흐드러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피기 시작해서요. 오늘 개화율은 50% 정도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36만 그루의 벚나무가 만개할 걸로 예측되고요. 군항제가 열리는 여자천을 따라서는 벚꽃 터널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온 많은 시민이 가족과 연인, 또 친구들과 함께 꽃놀이를 즐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고 시민들의 표정이 한결 밝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데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다 보니 확실히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없이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간 하지 못했던 만큼 원 없이 즐기려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다 벗기 전에는 엄마가 사진 찍을 때 벗으라 해도 안 벗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벗을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별로 몇 번 못 와서 지내 고민인데 그냥 한번 와봤어요. 네.
날씨가 약간 바람이 불어서 걱정했는데 꽃 보면서 그 추움이 다 날아간 것 같아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벚꽃축제가 4년 만에 열린 만큼 정말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축제 기간에 역대 가장 많은 450만 명이 몰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충무공의 승전을 기념하는 승전 행차가 재현됐고 앞으로는 진해 앞바다와 여좌천에서 여러 기념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면 경찰차가 보이실 겁니다. 높은 단상 위에서 공연하는 DJ처럼 마이크를 잡고 질서를 지키도록 안내하는 DJ 폴리스입니다. 2m 높이의 경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밀집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는 길에 길이 막혀서 애를 먹었었는데요. 창원시는 대중교통이나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축제 현장에서 JTBC 최승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하성과 가우디 성당,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자 일부 기초 지자체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났는데 출장 일정에 이런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지적하는데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입니다. 이달 말부터 이곳 의원 대부분은 유럽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왜 유럽이 출장지가 됐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 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이달 말 독일과 체코, 헝가리로 떠납니다. 세부 일정엔 프라하성과 체스키 크롬로프성 등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한 장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곳이 포함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작은 국가를 한번 보고 이 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표정, 사는 모습, 그다음에 이 상점가, 도로, 건물 보면은 우리가 촉이 오잖아요. 환상을 참 행복하게 사네.
창원시의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대다수가 유럽으로 떠납니다. 45명 가운데 39명이 갑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경비는 한 명당 약 400만 원, 모두 더하면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시의회 측은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명 관광지를 가니 안 가니 그런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가게 되면 또 들어오는 게 한 몇 개 정도는 그게 당연한 것 같고 창원시에도 적용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창원시 의회뿐만이 아닙니다. 충북 진천군의회는 의원 전원이 다음 달 4월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방문 장소엔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사그리다 파믈리아 성당 외에도 여러 관광지가 포함됐습니다. 진천군의 현안을 연구하고 새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 심사위원회에서 지방소도시 진천군이 대형도시인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계획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 지자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합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의 우리 그 행정 수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엇갈리게 돼가지고 옛날만큼 그런 국외 출장의 필요성이 반감이 됐어요.
이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회의 허가가 난 출장만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필수품이었던 마스크, 환경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건지 잘 버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는 생활 폐기물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면 묻거나 태우는데 어떤 방식이든 환경을 파괴합니다. 땅에 묻으면 완전히 분해되는데 450년이 걸립니다. 불에 태우면 버린 마스크 3배 분량의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국내에서 만들어진 마스크 약 67억 개, 하루 1,800만 장 꼴이라는 게 학회 추산입니다. 지난 3년여간 마스크는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줬지만 환경에는 바이러스만큼 나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마스크 잘 버리는 법, 아직 자리 잡지 못했지만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은 폐마스크 수거함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있는 코피인을 제거를 해서 이 수거함에 이제 놓고 마스크는 따로 본체 수거함에 버립니다.
일주일 정도 모은 마스크고요.
가족분들 거 다?
예, 예. 전체 가족들 마스크를 다 모아온 거고 마스크는 이제 수거함에 넣으면 전문 업체가 와서 이 마스크를 수거해 가고.
폐마스크 더미는 평택의 한 마스크 필터 업체로 옮겨집니다. 전국에서 모인 마스크를 기계에 넣고 고온에 녹입니다. 녹은 덩어리를 막대처럼 뽑아 물에 식히고 잘게 쪼개면 플라스틱 원료가 됩니다.
마스크를 녹여서 이렇게 재생 펠렛이 나오는 겁니다. 고양이 화장실, 좌식 의자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모든 제품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버려졌던 마스크로 플라스틱 제품이라면 뭐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2차 감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버려진 마스크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바로 만진다고 해서 사실 감염될 확률이 애초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재활용 과정까지 거치게 됐다 그랬을 때에 코로나19 감염 확률은 뭐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활용이 자리를 잡으려면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각자 분리배출을 잘해야 합니다.
코튼이 있는 상태면은 거름망을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많이 늦어지고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코펜을 꼭 제거하고 버려주시면은 저희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들으며 마스크 재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훈입니다.
새로운 노조를 지향하며 등장한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관련해서 유준환 의장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존 양대 노총과 어떻게 다른 건지.
네. 일단 같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다른 점보다 공통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점 굳이 뭐 따진다면은 개별적인 이제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단체 전체에 대한 문제점 중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느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투쟁 같은 걸 지향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로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지원을 받거나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자주 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컸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때 구체적인 뭐 계획 뭐 신생 노조다 보니까 아직 집행한 적도 없고 아직 큰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지원 안 했습니다.
근데 뭔가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싶다. 무언가 변화하길 원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지 않았나 싶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언가 변화하길 기대한다. 그 무언가가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하나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일 것 같아요. 그게 뭐 경영계에서 바라보는 노동조합의 인식이든지 아니면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인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인식들을 바꾸는 게 꼭 노동조합이 바뀌어서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이제 노동조합 혹은 뭐 노사정이 전부 다 이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지 인식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 여당 대표들과 치맥 회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좀 들리는 얘기들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어쨌든 MG노조를 지향하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에게 다가가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위원장께서 어떻게 좀 그걸 생각하시는지 바라보시는지.
일단 말씀대로 제가 직접 참여도 못해가지고 아직 자세히 전해듣지는 못했지만은 이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 같이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색하고 그리고 다양한 단체 혹은 뭐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듣겠다는 말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협의였다. 근데 협의에는 이제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엇갈리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번 개편안에는 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노동부가 발표하기로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노동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쉴 땐 쉬고 그리고 일할 땐 일하고 이런 취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개편안은 더 일할 때 더 일하고 해서 문장이 끊었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금 개편안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뒷부분, 문장 뒷부분은 안 끝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협의, 정부가 계속 들으려고 컨택을 하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취하시나요?
사실 그런 자리에서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 뭐 노동계 요구 혹은 뭐 경영계 요구도 나오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평균 노동시간이 거의 최상위권, OECD 최상위권인 나라인 만큼 노동시간이 확실히 주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 보조금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이제 회계 장부 제출과 같은 투명화 대책에 따르지 않은 노조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번엔 보조금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지만 앞으로 받는다면 회계 장부 제출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 투명성에 대한 입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모든 투명성은 이제 조합 당연히 조합원이 요구하는 당연히 투명이 진행되어야 되고 조합원이 보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투명성 강화의 시작점은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어쨌든 좀 동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가치를 내세우신 것들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거기에 이제 투명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공정한 노동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목소리를 낼 건지 지금 협의 중인 생각 중인 사안들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해서 공정한 노동 시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노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인터뷰를 하신 걸 많이 봤더니 네네.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좀 낼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과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일단 채용 단계에서도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연봉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연봉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서약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이 뭐 포괄임금제라든지 다 각종 뭐 유연 근로제 때문에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돼야 되고요. 이런 정보들이 공유돼야지 이제 뭐 채용이나 아니면은 노동자가 이제 이직이나 취직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알아보고 또 회사도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이런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 우리 새로 고침 협의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어떠한 뭐 노총의 반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인데 노동조합이 그렇게 먼 무언가 혹은 뭐 노동자가 아닌 무언 다른 세력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가깝고 그리고 더 흔하게 될 수도 있는 조직이라고 인식이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식도 바뀌고 그리고 앞으로 조직률도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본질을 좀 추구하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유준환 의장과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혁신을 앞세운 스타트업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규제에 막혀 사업체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떳떳하게 세금을 내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런 규제들을 이거는 정말 여기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말 이게 암적 이 존재인데
규제 개혁을 약속한 지 2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한 화상 영어 회화 기관입니다. 사무실 군데군데 빈 자리가 눈에 띕니다.
사업을 미국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개발 조직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법인 일부를 국내에서 철수 중입니다. 영어 강사를 미국 명문대 학생들로 꾸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학습의 질을 더 확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범죄가 있을 확률이 더 낮다거나 라는 거랑 관련이 없는데 원어민 강사의 자격 조건이란 게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 규제라는 것 때문에
화상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하버드 대학생 아스펜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Did you heard about if you want to teach teenagers in Korea, you have to get bachelor in degree?
No, this is actually like my first time hearing about it. Why would that be the case? Just because a bachelor's doesn't necessarily represent that you have the proper qualifications to teach.
비슷한 상황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든 김성현 씨.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유행으로 한시 허용 중인데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오진과 약물 오남용 논란 끝에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3년 동안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때문에 입법 과정이 늦춰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익단체가 도대체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피커 역할을 해서 특정 정당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선거에서 진다는 게 하나의 불문율.
결국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배달 노동자 김현민 씨는 매년 이맘때 세금 환급 어플리케이션을 씁니다. 지난해에는 19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뭐 특수 고용자나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따로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뭐 그렇게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세무사를 찾기에는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가 처음부터 환급을 잘 해주던가. 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업체에 이렇게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업체를 찾아가 쟁점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뽑아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러면 이거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문제인데요. 그 주체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요, 법에도.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싸움에서 지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없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때문에 막혀서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북한이 핵 어뢰 수중 폭발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의 무력 시위를 내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3월 들어 잇따라 감행한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혁명 활동이라고 부르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을 지도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인민들의 충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주걱 선물 이렇게 키워드를 해서 뉴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뭐 홍보와 놀부도 아니고 갑자기 네. 웬 주걱인가 싶어요.
이 주걱 이제 밥풀 때 하는 주걱은 맞는데 네. 조금 더 큰 이제 대형 주걱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주걱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네. 생긴 주걱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런 주걱입니다.
아, 이렇게 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대형 주걱이잖아요. 네. 기시다 총리가 대형 주걱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선물한 그 주걱 사진은 아니고 2년 전에 나온 그 사진인데 이런 주걱을 이제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제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실제 선물한 주걱의 크기가 한 50cm 정도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사진의 주걱보다는 조금 작았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주걱을 줬다는 건데 네. 주걱에 이제 크게 한자로 필승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필승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뭐 군대에서 네. 제가 경례하던 생각도 납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서명과 함께 이제 필승을 새긴 주걱을 선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왜 하필 주걱을 줬을까? 그것도 네. 필승이라고 적힌 걸.
그렇습니다. 일단 기시다 총리가 이 주걱을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주걱이 복을 퍼 담는다는 의미의 이제 히로시마 특산품이라고 하고요.
네.
기시다가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찾아보니까 기시다와 주걱이 함께 나온 사진들,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8년 전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가 한일 수교 50주년 로고를 새긴 주걱을 우리한테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네. 요즘 시쳇말로 주걱의 진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필승 주걱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 승리를 기원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일단 직관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이제 이 주걱을 히로시마에 있는 신사에 복납을 하면서 지역의 특산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러시아와 이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제 빗대서 이 필승 주걱을 선물로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전쟁이라는 게 주걱을 건네면서 응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의 분석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은 이제 게임이 아니니까요. 일본에서도 네.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본 야당에서 비판들이 나왔는데요. 전쟁은 이제 선거나 스포츠가 아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전장에 가서 필승 주걱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선거와 전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또 왜 중요한 회담 때 고향을 어필하느냐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듣고 보니까 상대방보다는 뭔가 일본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의미를 담은 선물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사라진 시계로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글쎄요. 요새 이제 프랑스 연일 주요 국제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 시위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10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과 경찰서에서 불이 붙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여론을 돌려야겠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생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손목시계로 이제 불똥이 튀었습니다.
보통 이제 손목시계 정치인의 네. 이런 사회 인사들의 손목시계가 불똥이 튈 때는 명품일 때 이제 논란이 일고는 합니다. 같은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고 나서 마크롱이 이제 한동안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탁자 아래에서 시계를 조용히 풀러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결국 이게 명품 시계를 안 보이게 슬쩍 감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야당을 비롯해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서민 사정을 모르는 부자 대통령이라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제의 시계가 이제 8만 유로 그러니까 1억짜리다 이런 주장도 온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맞습니까? 1억짜리 맞아요?
프랑스 대통령궁이 결국 설명을 했는데요. 1억짜리는 아니었고 프랑스 브랜드의 특정 모델이다. 이렇게 모델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가격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대라고 이제 BBC가 보도를 했고요. 또 시계를 숨기려던 게 아니라 탁자에 자꾸 부딪혀서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저렇게 시계 풀고 사라진 것만으로도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에서 콜롬비아와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두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 오늘 최고의 팬 서비스도 선물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클린스만 대표팀에서 왼쪽 측면 대신 중앙에서 자유롭게 뛰자 골도 폭발했습니다. 첫 골은 경기 시작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골키퍼가 골문을 비운 사이 상대 패스 실수를 낚아채 그대로 골망을 흔든 겁니다. 지난해 9월 카메룬과 평가전 골 이후 6달 만에 대표팀 골로 양발을 다 잘 쓰는 손흥민의 장기가 빛났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엔 그림 같은 프리킥 골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얻어낸 프리킥을 이번엔 오른발로 차 넣었는데 이 골로 손흥민은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프리킥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에서 대표팀은 쉽게 이기나 싶었는데 후반 초반 콜롬비아에 두 골을 내주고 2-2로 비겼습니다.
저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은 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응원 또 이렇게 감사함을 저희가 운동장에서 오늘 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대표팀은 오늘 오전 팬들과 짧은 만남도 가졌습니다.
잘생겼어요.
왕자님 같아요.
손흥민 선수님. 네.
사전에 뽑힌 300여 명의 팬들과 훈련을 함께했는데 전국에서 몰린 팬들은 선수들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했습니다.
진짜 한 3일간은 못 잘 것 같아요. 흥민이 형 화이팅!
되게 목숨 걸고 꼭 이분은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월드컵 또 영웅들이잖아요. 또 만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또 좋았습니다. 네.
대표팀은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사흘 뒤 우루과이전을 준비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했던 프랑스의 음바페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벨기에 루카쿠도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지난 월드컵에 아쉬움을 떨쳤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2분, 음바페가 상대 진영 왼쪽에서 공을 잡습니다. 바로 골을 노릴 수도 있었지만 음바페는 뛰어오는 동료를 봤습니다. 가볍게 내준 공을 그리즈만이 왼발로 골대 구석으로 차 넣었습니다. 첫 국가대표 주장을 맡은 음바페와 전임 주장의 멋진 합작골이었습니다. 6분 뒤 프랑스는 상대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를 놓치지 않고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이어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허물고 침투한 음바페, 세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공을 잡으려다 그대로 올리는 무하니의 움직임에 수비수들이 모두 속았습니다. 마지막도 음바페였습니다. 상대의 기가 꺾인 후반 43분, 음바페는 수비수들의 타이밍을 빼서 쐐기골을 더하며 팀 내 최고 평점인 9.54를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4-0으로 이겼습니다. 골라인을 넘기기 직전 수비수가 가까스로 걷어냅니다. 위기를 넘긴 벨기에는 주포 루카쿠를 앞세워 스웨덴 골문을 두드립니다. 전반 35분 오른쪽에서 날아온 공을 루카쿠가 껑충 뛰어오르며 머리로 방향을 바꿉니다. 공은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후반 4분엔 동료의 센터링이 문전 앞에 있는 루카쿠의 발을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후반 37분에도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루카쿠의 원맨쇼로 벨기에는 스웨덴을 3-0으로 꺾었습니다. 1년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한 스웨덴 노장 이브라이모비치는 후반 28분 투입됐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서울에서도 다음 주 초면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벚꽃 구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마스크를 안심하고 벗어도 되는 걸까요? 김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의 호흡기 내과 대기실. 기침, 가래 등 호흡기 관련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환자들로 붐빕니다.
기침을 하면서 약간 그 가래에 피가 좀 섞여 나왔어요. 최근에 좀 심해졌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 영향이 저는 많습니다.
코가 좀 많이 막히거나 아니면 좀 분비물이 좀 더 많이 나오거나 조금 심해지면 부비동염이 와가지고 또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고.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봄철 황사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겁니다. 나빠진 대기 환경은 호흡기뿐 아니라 눈이나 피부, 심혈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피부 쪽에도 또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폐로 흡수된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전신으로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외출 시 KF 인증 마스크를 착용해 미세먼지의 흡입을 최소화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쉽도록 충분한 수분과 과일, 채소를 섭취하라고 조언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내륙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황사가 약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대기가 계속되는 만큼 불시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